화요일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살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낙태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중에 살인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공권력, 경찰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마을 단위로 굉장히 작았고 이 마을의 수준에서 어떤 지역의 수준에서 옳고 그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그 마을의 원로들, 장로들에게 불평을 할 수 있었고 장로들은 성문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고 각각 피고와 원고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마을의 지역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유죄다 혹은 어떤 문제의 범죄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일을 저지른 가해자는 그 죄질에 따라서 또는 그 책임의 유무 또는 그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 살인자를 향한 어떤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그 가까운 친척을 피해 복수자 혹은 피해 대속자 이런 닉네임으로 불렀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성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였을 경우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독특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알지 못하는 중에 5절에 보니까 함께 나무를 벌목하려고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힘차게 휘둘렀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갖고 하필이면 이웃을 맞춰서 죽게 했다. 원래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필이면 휘둘렀는데 도끼가 쑥 빠져서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혐언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 죽이고 그냥 놔두려니까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의 마음이 막 드글드글 끓어서 저 살인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살인에 대한 갚는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7절 그렇기 때문에 성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런 사람이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죽음에 연루된 사람,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발적인 이런 살인, 이런 것에 연루된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해자는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고 도피성에서 그 한도 내에서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복수자, 이 피해자의 친척들은 가해자가 도피성 안에 있는 한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이제 더 이상 도피성에 묶여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의,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통하여서 살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중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의도치 않은 오늘날 이런 형법 용어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 같은 의도치 않은 어쩌다가 실수로 일어난 잘못 일어난 일들의 경우 그 피해자를 구제하면서도 그 죗값을 치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율법 명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사람의 목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들을 이번 주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악인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